6월 첫 주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들 중에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지를 아는 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광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광고 안 해서 모르는 거죠. 교회에서 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성령 강림 주일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성령님의 강림하심, 즉 성령님이 교회 중에 오신 최초의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볍게 생각하고 거의 무시하다시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완성일인 주일을 지키는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사역과 관련해서 생명처럼 강조하여 왔고 또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억을 하고 그 주간에는 경건하게 지내고 어떤 분들은 금식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지는 부활절 주일은 성대하게 지키는 편이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과 부활절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이 강조되고 기억되고 경건하게 예배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그 절기는 강조하지만은 성부 성자와 꼭 같이 강조되어야 할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지 아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임을 알려드리면서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현대적 감각으로 각색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단적으로 우리에게 본문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중심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10명의 장정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지죽은 듯이 함께 모여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19절 이하에는 숨어 있어요. 벌써 몇 시간째 묵은 침묵만이 방 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랜 침묵을 깨고 제자 중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런 말을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자네들에게 서운한 말 좀 해야겠네 라고 팔짱을 낀 채 문에 기대고 있었던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건 참 어색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리실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는 목숨 귀한 줄 모릅니까? 그래도 십자가에 달려 극행을 받아 죽는 분보다 더 힘들었겠습니까? 이보세요, 시몬 베드로. 자네에게 정말 실망했네요. 그날 밤 대제사장 집들에서 작은 계집아이에게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다던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잖아요. 듣고 있던 베드로가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그만하세요. 나도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소. 그때 마태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만 미안한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최후를 지킨 당신을 빼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저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를 찾아내리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잡히기만 하면 끝장나는 일인데 이렇게 여러 말이 오고 가면서 자신들도 잡혀서 모진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오는 불안감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절망감 때문에 살아갈 의욕과 힘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들이 있는 이 방 안에는 무겁고 어두운 침묵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간 꿈꿔왔던 메시아 왕국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눈에는 초점이 없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서 있습니다. 문은 꽂고 걸어 잠근 상태이며 죽음의 공포와 침묵이 흐르고 있는 바로 그때 너무도 귀에 익은 잘 아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이레이네, 에이레이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 이럴 수가. 문은 철통같이 잠겨져 있는데 누구 하나 문을 열어준 적도 없는데 언제 방 안에 들어오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아 피가 흐른 흔적과 못자국에 찢어진 흉터가 선명한 손 옆구리에는 깊게 찔린 창자국도 금방이라도 피가 방울방울 쏟아질 듯 붉은 피를 머금고 선명하게 그 자국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럴 수가요. 이럴 수가요.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네. 제자들은 갑자기 일어난 어떤 사태에 대해서 한바탕 꿈을 꾸는 것 같았고 환상을 보는 듯 했습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열 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의안이 벙벙해서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라고 탄생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제정신이 돌아오자 이번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이레이네 말할 수 없는 평강, 기쁨, 행복감이 온몸을 휘어 감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군요. 문은 여전히 잠겨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 가득히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깊은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너무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굳은 얼굴이 밝고 환한 행복한 얼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사명과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이 방문을 열고 나가라. 나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서 제3의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주님의 또 다른 은혜를 이 제자들은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말씀이 주어졌는가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줄 테니까 너희는 받으라는 거죠. 주지도 않는데 받으라면 되겠습니까? 아니, 떡 먹으라면서 빈손으로 먹으라 할 수 있나요? 내가 떡을 가졌으니까 떡 받으라고 하면 그럼 내가 떡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뜻이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가지고 오셔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잡히면 죽는다는 두려움과 절망감과 공포심으로 숨어있는 그들에게 문을 열고 나가라. 나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니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 속에 숨결처럼 함께 하시고 생명력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된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 보혜사가 성령님이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여기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26절에 가서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세례는 흠뻑 적는 것을 말하거든요. 충만하게 주겠다. 성령을 충만하게 주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셔서 충만하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네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입니다. 늙어지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은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부어줄 뿐 아니라 당시의 종로로 타는 노예들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남종과 여종,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 노예들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도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벌써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가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이 말을 번역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그런데 그 의미는 함께 나란히 불러오는 자, 함께 나란히 불러오는 자. 이게 성령의 뜻입니다. 곧 보혜사라는 말이죠. 위로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깨닫도록 감동을 주시는 온 우주, 온 인류에서 최고의 교수님이십니다. 최고의 교수. 놀랍게도 이 최고의 전능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만날 수 있도록 만나서 대화하고 친근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만나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은혜의 말씀인지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특히 고3 학생들이 하기 싫은 공부, 참 학생들이 하나같이 공부는 하기 싫죠. 왜 그 우리가 속된 말로 출세하는 길인 이 공부를 그렇게 하기 싫을까요? 출세도 하기 싫다는 얘기. 그런데 출세는 하기 또 좋아하거든. 뭐 요즘이야 꼭 공부를 잘해야만 출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갈래 길이 있긴 하죠. 근데 뭐 스포츠에 운동에 혹은 재질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운동을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거를 극대화, 실력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 또 이것도 하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싫어해요? 열심히 훈련을 해야 잘할 건데 하기 싫어하거든 또 이런 훈련들을. 하기 싫은 공부, 어려운 공부를 힘들게 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학교, 소위 맹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맹문대학에 왜 가려고 합니까? 그곳에는 좋은 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맹문대학은 좋은 교수를 영입하고 좋은 교수님이 맹문대학에서 가르치기를 또 원해요.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죠. 그래서 맹문대학에는 실력이 있고 잘 가르치고 능력 있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배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훌륭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실력도 벌써 달라요. 이 선생님의 수준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알아듣도록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하고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넘어가는 선생들이 많습니다. 왜 어려운 서울에 있는 S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곳에 실력 있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를 만나서 그 실력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을 전수받으면 어디에 가서도 어디에 내놔도 인정을 받고 어느 회사에 가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 유명하고 정말 저명한 실력 있는 그런 교수를 만나기가 힘들고 그 밑에서 제자가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기에 꿈도 못 꾸죠. 만날 수도 없죠. 우리가 S대학 교수님에게 강의를 들 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폭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선언을 보고 폭탄 선언이라고 해요. 정말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엄청난 특혜,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성경, 이 말씀이 폭탄 선언인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깨달았으면 참 좋겠는데요. 저는 이게 폭탄선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와, 정말 이거는 엄청난 축복을 선언해 주셨다. 우리에게. 보세요. S대 교수님,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님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의 실력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개인 교수로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폭탄 선언이지 뭐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의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격도 안 되는 우리에게, 에스 대학 교수님보다도 가장 훌륭한 하버드 대학 최고의 교수보다도 천배만배로 더 훌륭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지혜로우신 보혜사 그 성령님 그분을 우리의 개인 교수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액 무료 공짜로 보내시겠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신실하시게도 그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시는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를 말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서울에 S대학 간다고 해서 금방 그 시간에 입학하면 바로 영어, 독어, 불어, 뭐 히브리어를 금방 탁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아무리 실력이 있는 교수가 가르쳐도요 1년, 2년 이상, 3년 이상 걸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바로 임재하셔서 바로 오셔서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120여명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모여있는 그들의 심령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불꽃이 타오르듯이 급하고 강한 태풍과 토네이로 바람같이 충만하게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제외됨 없이 각 사람 위에 개별적으로 인격 속에 마음 깊숙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거꾸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소심하고 걱정이 많고 겁쟁이들을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하고 용감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브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부사를에게 가득하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탁월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총명이 충만히 채워졌습니다. 지식이 충만히 채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공교하고 정교한 재주가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부사를에게 특별하지 않게 평범하게 타고난 사람의 생내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화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사렐뿐만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삼손, 다윗, 이사야, 다니엘 등등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의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부어주신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이야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냅니다. 삼손이야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합니다. 다윗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지혜롭게. 다니엘이 총명이 다른 사람의 총명보다도 가장 탁월한 사람의 총명보다 10배나 더 총명해졌더라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그들이 그런 탁월한 사람이 됐어. 태어날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태어날 때는 겁쟁이였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서 우둔하고 이랬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사람이 됐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신앙이 좋은 아버지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고 진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침 아버지는 전기기술자였으므로 발전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지금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고 있다.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고 있다. 이 만든 전기는 전기줄을 연결을 해서 저쪽에 연결시키면 저쪽에서는 불이 켜지고 또 저쪽에서는 열도 나고 또 저쪽에서는 공장의 모든 기계가 돌아가고 또 저쪽에서는 놀라운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악기에 전기가 연결되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고 에어컨에 전기가 연결되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등 이와 같이 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 흐르는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는단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세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죠? 2000년 전 오순절에 오늘 이날에 성령님이 그 회중 가운데 교회 중에 임재하셨습니다. 불의 해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각 사람 위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설명해 주는 이 청년에게 청년이 이 말을 듣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전기줄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듯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부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는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적 결단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지혜와 총명과 다이나마이트적인 능력이 나타나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당력, 담력, 기쁨과 행복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처음으로 펼친 독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들어보세요. 세계 인류의 문제는 평안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인류의 문제는 평안이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그는 세계가 서로 싸우며 전쟁하지 말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물의 세계를 유심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동물의 세계. 동물은 배만 부르면 만족하고 배만 부르면 서로 싸우지 않고 평안해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고 먹이 때문에 으르렁대면서 싸우지만 배만 부르면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나운 사자도 배만 채우고 나면 바로 코앞에서 토끼가 뛰어놀아도 해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인간 사이가 서로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모두가 배부르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가 되기만 한다면 세상에는 평안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체계화시키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럴듯한 생각이지만 이 칼 막스는 너무나도 잘못된 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발상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평안이다. 그건 맞지만 평안을 추구하는 방법은 큰 착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을 같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물과 인간을 같이 볼 수가 없고 같을 수가 없고 같이 취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동물은 배를 채우면 본능적으로 모든 만족감이 채워짐으로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배만 채워주면 이거 땡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배만 차면 더 욕심을 안 부립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개나 고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을 많이 가져도 또 가지려고 합니다. 가득 가득 채워도 터지도록 또 먹고 싶어 합니다. 배가 두 개, 세 개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배가 차면 그만 먹나요? 사람을 인간으로 비유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평생 먹고 남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식들까지 먹을 것을 준비하려고 안달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온 세상을 다 가지고도 만족감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을 동물의 삶의 논리로 적용한다는 것이 크나큰 실수여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잘못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영혼이 있으므로 그 영혼이 영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기 전에는 만족을 누릴 수 없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먹었지만 허전함이 있고 많은 것을 손에 넣고 있지만 쥐고 있지만 계속해서 부족함이 있고 큰 빌딩과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더 가지고 싶은 배고픔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기를 한 몸에 누리고 있지만 홀로 자기 방에 들어오면 허무감과 좌절감이 몰려오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꿈에라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으면 소원이 없다고 하는 그 금메달을 목에 걸은 당사자들이 시상대에서 내려오면 금방 허무감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절망감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명예로, 인기로, 물질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밥 한 그릇으로서 인간의 욕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물의 세계는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밥 한 그릇이면 족합니다. 그들은 오늘 지금 배부르면 그것으로 만족감을 누리고 평안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니니 동물을 키우는 것이 속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만 채워주면 그만입니다. 사람 보세요. 사람이 자녀들, 어린아이들. 사람 먹을 것만 주고 배만 채워줬다고 애들이 잘 놀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채움을 입을 때 비로소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채움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 좋으신 성령님, 주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회개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방법을 말하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서 제 삶을 받아야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다.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할까요?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할까요? 한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성령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을 무시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대부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무시한 것이고 성령님 자체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 죄입니다. 설교는 성령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보혜사의 사역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인간인 제가 설교를 하지만요 성령님이 사역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이 몰랐던 것도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무지가 그냥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는 어떤 그런 특권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줬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기회를 그때 뭐 했느냐는 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은 성령님이 저를 세우셔서 성령님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는 시간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깨달이 오면 이것을 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옮기지 않고 무시한 이 죄거든요. 이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무시한 것. 여러분, 이 진리의 선포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진리의 선포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성령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지 않고 혹은 설교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무시하는 것은 그의 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세우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오해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오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성령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면 유령 충만해서 광신자가 될 것이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서 더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더 들어오면 광신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 성령을 모독한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어떤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 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격이 없어도 큰 능력과 힘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능력, 핵폭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이런 류로 생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폭탄이나 원자력은 힘은 있지만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 인격이 없어요. 능력은 있을지라도 인격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불을 꺼버리면 캄캄해져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을 환히 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능력입니다. 이 불빛은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가 가능하도록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불빛은, 저 등은 인격이 없습니다. 조금 꺼지면 내려가서 깨버려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인격체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너무나 온전하신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보시고 슬퍼하시고 의로운 우리를 보시고 예배를 드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깊고 깊은 사랑을 가지신 사랑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의 인격을 무시한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광신자로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극히 인격자로 세우시는 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분을 이렇게 광신자가 되도록 만든다는 성령님을 오해한 것은 크게 잘못된 거죠. 네 번째,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명령,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죠. 성경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계시로 되어진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성령의 계시로 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성령 거역하는 것이 분명하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그 후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이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해도 그래서 베드로는 이 죄를 회개했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대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해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함을 받도 그것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회개를 해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제사함 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돼요.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성령 해방죄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인한 죄도 용서받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해도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해방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이처럼 삼위 하나님 중에 이게 중요한 분이 있어요. 성령 해방죄가 뭐냐? 그것은 성령님이 사이에 가시는 현장을 모독하거나 방해하거나 무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인데 이 예배를 받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저를 설교 못하도록 끄집어내리고 하는 것은 성령 해방제입니다. 이거는요, 회개해도 하나님이 사해 주지 않겠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령 해방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만이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죠. 회개도 안 할 거니와. 회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제3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해방죄 외에 이 네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베드로의 말씀처럼 네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1988년에 도시 생활을 접고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 농법을 실천하고 있는 귀농자 최성현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귀농해서 그 경험을 책으로 쓴 귀농기가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산에서 살다입니다. 산에서 살다. 최성현 씨가 산에서 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쌀만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 영혼의 배가 부르지 않는 한 쌀이 창고에 가득해도 우리는 거지다. 씨앗을 모아두고 모내기를 하고 물관리를 하고 잡초를 베고 벼를 베고 탈곡을 하고 밥을 먹는 그 순간순간 맑고 깨어있는 것이 거지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오늘 종일 벼를 베며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쌀이 창고에 가득해도 동물처럼 쌀밥을 양껏 먹고 배를 채운다 해도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만족하게 채워주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참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체험적 고백인 것입니다. 한 기농자의 고백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도해지에서 팍팍하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잃고 시리와 절망과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갔던 열 명의 제자들처럼 이 시대에도 시리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예배는 왔지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세상 쾌락을 최고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알지 못한 거로 항상 목말라 있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고독과 절망,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 절망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살려낼 수 있을까요? 두려워 떠는 인간의 마음을 무엇으로 평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든 문명과 과학의 바벨탑 안에 갇혀서 오히려 질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절망을 희망으로 두렵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의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인 리벡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리벡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낡은 백돌에 붙어있는 작은 돌판에 작자 미상의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시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르르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세워졌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부에서 성령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에 강림하신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성령님의 강림으로 각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 생활입니다. 우리가 성령 생활을 하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을 의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기 위해서 만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 만문을 여는 1단계,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선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을 선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을 가진 자로 봅니다. 저는 성령 충만히 받으면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인간은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 말씀이나 계명을 전적으로 지킬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선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시간에도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문을 열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냥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충성된 순종의 사람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원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십시오. 특히 네 가지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생활이 곧 인생 성공 생활임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된 진리를 깨닫고 평안한 행복을 누리며 나누는 성도들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